오늘 이 지혜의 한계 또 지혜의 유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보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이 기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또 명철이 있어도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또 재능이 성공과 성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허락하는 은총이죠. 어떤 지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는다. 물질이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그걸 가졌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혹시나 내가 건강을 얻었다면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물질을 얻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도 경주에서 칠 수도 있고 또 용사라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고 지혜와 명철이 남달라도 가난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가난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우리 잘알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뭐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복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마 사사시대처럼 되어지고 말겠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고 예레미야 7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면 이 세상이 잘될것 같지만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이 지구도 도는 것이지 만약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그냥 부딪히고 그냥 혼란이 오고 깨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주가 다 박살 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별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다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질, 노동, 또 성공 사이에 어떤 우리의 자질이나 어떤 노동, 노력 이것과 성공과는 사실 별개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노력과 성공 덕분에 이렇게 재능 덕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때와 우연이 인간의 재능과 지혜를 무력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영광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운이나 쓸데없는 재난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죠. 만약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총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함,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속이 그냥 타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화가 되어서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 45장 10절에 보면 그 요셉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로 또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 이걸 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모든 자들에게는 요셉뿐만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운이라고 여깁니다. 그냥 재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예로 팔려가고 아니면 감옥살이하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저 헤브론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길고 나고 뛰어도 애굽의 총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고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방이 계기돼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팔리지 않았더라면 거기 아버지 그 사랑 밑에 그렇게 있었더라면 아무리 사랑을 받고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해도 결국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이나 또 12절에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걸린 것처럼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꺼내시고 기가 막히게 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병으로 먼저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가 화병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시라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내게 닥친 그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와 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하기 전에 하박국 2장 4절 그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할 때쯤 하박국 선자가 활동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을 가만 두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을 벌할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벌하시려고 합니까? 그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산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이사야도 역시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니까 지금 유다 말 우리로 말하는 조선 말 그런 것처럼 유다 말임 유다 말기에 해당되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늘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금방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토에서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재능도 그리고 실력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세상에서는 운이라 말하고 재수라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운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애가 사무엘하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역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귀환하려고 할 때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또 진압하려고 요압과 또 그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죠. 그래서 이 세바가 이제 져서 아벨성에 들어갔을 때 요압이 그 토성을 쌓고 그 아벨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딱 이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벨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허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그 하마터면 이 그 요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그 성읍 아벨성이 완전히 초토화될 뻔했는데 그 지혜로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그와 같이 그 성을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자 15절 그 말씀 아닙니까? 그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냐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가난한 지혜자 그 성을 건진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알지.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16절에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그 음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물론 끌려가지만 로마로 갈 때에 자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닉스라는 그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저쪽 이제 다른 미양이라는 그 섬의 항구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바울이 말렸습니다. 아니다. 지금 곧 이 태풍이 불고 이 바다가 겨울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 물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태워진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거죠. 선장과 선주는 빨리 가서 이 물건을 팔아야 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빨리 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라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에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습니다. 무기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해도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명철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예,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후세라는 사람의 그 지혜를 따라서 다윗을 살리는데 그 수많은 군사보다 무기보다 다윗을 살리는데 그 후세라는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윗을 살리게 되는데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8절 끝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여기만 읽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태롭게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처럼.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그런 죄에 빠지게 됐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온 죄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한 사람의 그 중요성, 한 아이가 잘 자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 기도, 큰 기도에 의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약하시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달라.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땅,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그 섭리에 맡기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오늘도 구하고 찾는 가운데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